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사도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예화로 삼게 된 것에 대해 미리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우엉차를 좋아합니다. 보니까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만드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우엉차를 저희 부모님 댁에 가져가서 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그 차를 드시면 카페인 성분 같은 거를 느끼시면서 이렇게 잠을 잘 못 이루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댁에 두었던 것을 가깝게 사는 저희 둘째 누나가 가져다가 마시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난주가 그 둘째 누나의 생일이었는데요. 무엇을 선물할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누나가 그 우엉차가 다 떨어져 간다고 했던 말을 기억을 해서 참 오랜만에 생일 선물로 무엇을 사서 보내지 않고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우엉차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우엉차를 만들려면 먼저 우엉을 사서 씻고 얇게 썰어서 적어도 이틀간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렇게 마른 우엉 조각을 불에 9번 볶아야 합니다. 그걸 덕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죠.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걸 덕는다고 하는데 덕는 게 뭔가 하면 기름 없이 중간불에 프라이팬에 이것을 이제 가열을 해서 볶고 나서 완전히 식히고 또 다시 볶고 식히고 이걸 9번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수한 우엉차로 변하는데 생일을 맞춰서 우엉차를 보내주기로 했던 계획이 조금 어긋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비가 오는 바람에 햇볕에 말림, 햇볕 말림이 이틀간 지연이 되면서 누나 생일은 수요일이었는데요. 토요일 날 도착을 했다고, 어제 도착을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히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가는 시간에 그 선물을 받게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이 이런 정성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이다, 그런 분이다 라는 생각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시간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 선물을 받아본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일 예배 시간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높고 깊은 은혜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헤아리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편지를 시작하는 문안 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오셨는지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어 삶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보기 시작하는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우신 열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복음 선포와 교회 지도를 맡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던 베드로가 오늘날 지도를 보면 오늘날 터키에 위치하는 북부와 중부 지방에 위치하는 그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과 첫 1세기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사도행전 결말 부분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을 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거기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짧게는 한 1년, 길게는 한 3, 4년 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자유인으로 행하다가 두 번째로 다시 로마 감옥에 감금이 되고 끝내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있었다가 풀려나고 나서 두 번째로 감금이 된 그 사이 기간에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 방문을 하면서 거기서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라고 나중에 알려지는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을 증가했던 그 악명 높은 황제 네로의 등장 직전이거나 직후였습니다. 전후 그때쯤 이 편지를 로마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앞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질 것을 예상하면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교회를 권면하고 교회를 격려할 목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원어 헬라어 문법을 따라서 1장의 첫 두 구절을 보면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헬라어 문법으로 하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신자죠. 누가 썼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썼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의 수신자를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 핵심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첫째는 택함을 받은 자에게,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세 번째 디아스포라 가운데라는 이 세 가지 표현입니다. 곧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택함을 받은 자에게 이런 우리 문법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인 디아스포라 이런 말도 쓰지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현재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생에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고요. 또 지금 정착해 살고 있는 곳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자기 지역, 자기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 곧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묘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말씀이죠. 예. 택함을 받은 자들, 디아스포라 가운데 일시 체류하고 있는, 지상에서 일시 체류하고 있는 그들, 우리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과 또 그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의 그 남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또 우리의 신분과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또 우리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말씀임이 분명한데요.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베드로는 우리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2절 그 앞부분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 이게 다 오늘날 터키 그 북부와 중부 지역 이름들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일시 체류자죠.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추가로 설명을 하는 세 가지 추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르니 이 자를 밖에 쫓아내라 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것이 이것이 한두 번 나오는 문구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를 모르신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의 선한 목자인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나의 양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그 예화와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쓰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표기하지 않고 미리라는 의미의 접두사를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라는 표현이고요. 로마서 그 유명한 8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하나님이 아시는 자는 결국 영화로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똑같은 표현을 써서 지금 흩어져서 일시적으로 여기 체류하고 있는 세상에 체류하고 있는 당신들이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아십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소통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하나님이 미리 보고 계시다, 예견하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취하는 행동을 보고 그제서야, 미리 본다고 해도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그 행동을 승인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곧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다른 바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타락한 모습으로 태어나기뿐 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죄인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도 지금 죄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결국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자비로 품어주시며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점을 바로 미리 아신다라는 이 표현이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미리 아셨다는데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자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르셔서 내가 어떤 지독한 죄인인지를 모르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아야 하는 정죄와 저주를 그분 대신 받도록 그분을 나의 대속자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간혹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난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순아 나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가장으로 세웠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요? 나에 대해 이미 내 시작 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우렁차게 성경 중앙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떤 불의한 행동을 저질러도 이해하시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시고 이미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죄가 일으키는 진노를 다 이미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뭐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결국은 하늘아버지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이 복음이 나를 감동시키고요, 나를 불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대신 지금 내가 그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지키면서 산다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마저도 망가져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더욱더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회개가 감사로 이어집니다. 왜 감사로 이어집니까? 이런 사실을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뭐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럼에도 나의 정죄를, 나의 저주를 독생자가 받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하고요. 우리를 불의가 아닌 회개와 감사로 분명히 인도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당신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던 하늘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이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끝인 계시록 22장까지 언제나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가 연합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언제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자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아버지가 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갚고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으로 커버가 된다든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면 죄인이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오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의 선포를 들었을 때, 그 구원이 감동을 끼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사실 선포가 나에게 감동이 될 때, 그 감동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제 3위 성령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어제까지도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라고 거부를 했던 내가 오늘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의 변화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제 3위 성령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날 선포했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하고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한다. 이제 비로소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먼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 그날 이후로 신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공존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 현상은, 이 사역은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사역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 비로소 성령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시작하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도록 내 마음에 불을 켜주신 분, 내 마음에 진리로 조명을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밝혀주시고 내가 나로 하여금 나의 죄인 된 실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이런 사실을 알매도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알도록 하신 분, 그분도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에 불을 밝히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한 말씀, 그러니까 아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묵상을 했었죠. 나를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어떻게? 성령님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나는 이제 더럽지 않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최근에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늘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면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구원의 대상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보호하신 분이 계시는데 곧 성령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죠. 첫째는 구분됐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떼어 구분한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분하셨어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들을 지도하시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도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믿음의 안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죄인으로 살아왔고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을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일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안 계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초래한, 내 잘못이 초래한 그런 어려움도 내가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마저도 나를 미리 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그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에게 필요하고 적절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중에 느닷없이 굉장히 이렇게 자멸감이라든지 남들에게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내 자신이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결국 따져보니까 죄인의 습성이더라고요. 죄인의 습성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달랠 때가 있지만 그런 어떤 마음이 감정이 사라진 후에는 우리는 그냥 자멸감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위축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인지 내 인생 시작하기도 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내내 나를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며 나뿐 아니죠.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전 세대 그 전 세대의 그 모든 인물들 모든 사람들까지도 인도를 하시면서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잘못 하신 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의 시선에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자멸감에서 다시 헤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우리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2020년도에 버클리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지? 그동안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경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신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위한 선이 되도록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사항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분의 핏뿌림을 얻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종이 그냥 동떨어진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라고 번역하는 그 영어 번역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해 그리고 나에 대한 그분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성령님께서 그동안 나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임시 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성도, 천국 성도로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두 가지에 동의한다, 그 말씀을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넓고 더 총괄적인 그런 의미의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입니까?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의 신분, 성경에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내가 순종한다. 곧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심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그분이 나의 순종의 대상이다. 라는 그 넓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십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행과 나의 성품 이런 것을 따져보자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과 나는 구분되지 못합니다. 구분될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님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오묘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그분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시고 나의 죗값을 치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나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성령님이 그동안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 순종하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을 내가 오늘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선포한 후에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앞으로 핍박이 오면 언제 감사드렸나는 것처럼 삶이 복잡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도 나를 덮고 나를 붙잡아주며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베드로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 교회 이름에도 속해 있는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고요.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사랑하는 자가 베풀어 주고요. 베풀어 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측에서 사랑하는 값을 지불하면서 베풀어 준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를 하나님이 친히 치러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총괄적인 것을 짚자면 평강은 결국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을 주셨죠. 에스터가 얼마나 아리따웠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너무 지혜롭고 겸손하고 갖출 걸 다 갖췄는데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머뭇거렸어요. 에스터도 인간인지라. 우리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셨는데 이 모습이 나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가장 앞세워서 회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선하심을 믿지 않을 때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에 지장이 오지요. 하나님과 열린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평강을 선포하고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강입니까? 가장 궁극적인 평강.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더욱더 진지하게 무르익어가고 거침없는 대화와 교제, 예배와 경배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평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다. 예를 들어서 육신의 평강보다 마음의 평강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결국 그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따져볼 때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크고 귀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은혜와 평강. 이 말씀이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뿐이 아니라 2020년도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드리고 붙잡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간과 정성과 사랑을 듬뿍 동원하시면서 이루어주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선물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 단위로, 교회로서,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괴롭습니까? 우리를 먼 예전부터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계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계셔왔고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 내일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의 걸음을 딛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 서론 부분에서 저희의 신분과 또 저희의 미래와 저희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행사를 통해 헤아리고 또 감사드리고 있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를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결정적인 때에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던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만큼 지금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를 위축시키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을 적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해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경위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헤아렸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으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가고 또 기쁨과 감사의 동행을 이어나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